자, 먼저 지난번에 나눠드린 우리의 믿음과 약속의 5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교회 정체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 정체를 제가 한번 읽고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본 교회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듭난 뒤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만 이루어진 독립적이고도 자치적인 믿음 조직으로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확장시킨 초대 지역교회들과 그 교회들의 맥을 따라 세상과 분리하여 온전히 성경 중심으로 믿음을 지킨 성경적 자유교회 성도들, 특히 믿는 자들만을 위한 침례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하여 현대 국가들의 헌법에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게 한 신약교회 선조들의 믿음을 따르고 그들의 모범된 행실을 이어가는 모임으로서 오직 주 예수님만을 머리로 두는 침례교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초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이 천주교회나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고, 초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와 같은 그 교회, 그 이후에 사도들이 이렇게 확장해 놓은 그 교회, 그 교회의 뿌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양심의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그래서 그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오늘 우리 그 자매님께서 또 재침례 받으신다. 그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니고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그걸 가장 큰 가치로 치는 그러한 교회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회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는 회원과 비회원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할 때에는 그때는 회원들만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회원이 되시려면 먼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믿음과 약속이라고 하는 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뒷장 넘어가서 보시죠. 뒷장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몇 가지 사례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경우 온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우리 교회에서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의 멤버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경에 따라 동일한 믿음과 실행을 준수하는 다른 교회로부터 오신 분, 이 경우에 이적 편지가 있어도 되고 자기가 간증을 해도 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멤버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서 침례를 받은 경우에는 이제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회 중에서 이제 제명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징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회 회원 명부에서 이름이 빠집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교회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에는 과거의 제명 사유에 대해 분명히 회개하며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회중과 목사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회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복귀시키는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와 같은 사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길 원합니다 해서 모든 걸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다음에 제가 묻습니다. 이분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실 분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 표시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우리 교회에 이제 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회원의 정의가 있는데, 교회 회원은 정규 활동 회원과 비활동 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활동 회원은 질병, 아니면 군입대, 외국 거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원의 임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회원을 우리가 이제 비활동 회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활동 회원으로 분류된 후 그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 교회 명부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제명이 된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가셔서 회원의 제명은 교회 명부에서 이제 제명되는 그와 같은 그 사례는 사망,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회원권이 이전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회중이 우리 교회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출교를 이렇게 결의하는 경우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교나 제명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성경적인 절차, 성경적인 절차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배도 행위를 보이고 교회 내에서 의도적으로 불화 및 파당을 조장하고 교회 내에서 명백한 이단 교리를 전파하고 반복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실행하고 그래서 주님과 본교의 이름을 크게 실추시키는 그와 같은 언행을 한 경우에 교회에서 의논을 해서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그래서 제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항에 가서 보면 회원의 권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회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목사의 인도를 받으며 집사회의 조언을 받는 집단으로서 맡은 바 기능을 수행하며 세상적 의미에서의 순수한 민주적 집단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 교회는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회중의 뜻에 따라서 투표해서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세요. 투표로도 해서 과반수 넘어가는 그 의견을 제시해갖고 그걸 다 따라갔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경우에 회중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느낄 때는 그때는 목사가 이러이러한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집사회가 이런 길을 제시하기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형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투표하지 않는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파가 갈리게 되고 몇 사람이 했냐 그거 따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교회에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목사와 그다음에 집사회와 이 회중들이 어떤 것에 이렇게 동의가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말 그대로 은혜롭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향이 가장 좋고 투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목사가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목사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목사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횡포를 할까봐 그래서 마지막 그 브레이크로 남겨놓은 게 투표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나 목사가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능한 한 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목사가 자꾸 독재를 하고 횡포를 부리게 되면 어떻게 갈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갈기 위해서 그때는 투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그런 그 수단으로서 우리가 투표를 이렇게 남겨놓은 거다. 그 제명도 마찬가지. 여기 제명 받을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없거든요. 근데 왜 그걸 해야 되냐? 그거 마지막 장치로 남겨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제동 장치로 이 투표를 남겨놓은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투표를 안 하냐? 하여튼 투표하는 교회는 거의 망하더라고 제가 가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 투표하는 교회는 그건 벌써 이미 은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망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가능한 한 이게 세상적인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인 그런 집단하고는 다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비민주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되 가능한 한 은혜롭게 이런 이 일들을 처리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5항에는 그 회원의 임무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은 그 임무를 보통 교회는 그 임무를 되게 강조해요. 그 임무 중에 맨 마지막 임무를 강조할 거예요. 조직적이고도 정기적인 헌금 및 다른 재정적 지원을 한다. 여기에 아마 많은 강조를 아마 둘 텐데, 제가 할 얘기는 다 그 지난번 헌금의 원리 때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할 거 없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게 단체로 쓰지 않습니다. 단체로 사랑 침례에 단체로 쓰지 않아요. 각자 하나님 앞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든실한 그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이걸 그냥 제일 큰 임무로 생각하시라고. 임무. 내 임무는 그거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풀 생각을 해야지 그거 뭐 잡다한 이런 거를 이 가지들 자꾸 쳐내고 해서 뭘 풀려고 그러면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겁니다. 자, 6항에 가서 보시면 회원의 징계가 있습니다. 회원의 징계, 일반 교회에서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근데 회원의 징계는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의 그와 같은 그 치리의 그런 원칙으로 반드시 둬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각종 세상의 악과 영적 누르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원의 징계를 실시합니다. 회원 간의 개인적인 문제는 징계위원회 공개 절차를 밝히기 전에 최대한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해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교회 내에서의 규율과 선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목사와 집사회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본 헌법에 명시된 조항들에서 벗어난 회원의 이단적인 교리와 언행, 위법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회중으로부터 이제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회원과 회원 간의 문제를 공적으로 다룰 때나 회중과 교회 지도자들 간의 문제를 다룰 때는 공이 성경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하여 징계하되 징계를 위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목적으로 겸손과 사랑의 영으로 징계합니다. 특히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떠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이단 교리를 가진 자는 엄격히 징계한다.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에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자꾸 뭐 환란을 통과해서 뭐 휴거 받는다 그러고 이런 거 자꾸 들고 와서 자기만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걸 자꾸 사람들에게 해갖고 환란 통과해야 되니까 뭐 가서 어디 산에 가야 된다 그러고 자꾸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용히 불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데도 자꾸 그런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징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의 규율과 징계에 관하여 회중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정규 활동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 지금 4분의 3이 조금 과한 그와 같은 그 면이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볼 때 한 3분의 2 정도 해야지 그 4분의 3까지 해서는 모이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의 2 정도가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목사와 집사만 우리 교회에 이제 직분자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를 초청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제가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목사 초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후 이제 언급하는 목사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임할 때 회중은 집사회가 적정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강단위원회를 구성하게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강단위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단위원회는 본교회 목사가 될 적당한 후보자를 발굴 또는 모집하여 회중에게 소개하고 목사가 회중의 투표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설교자 또는 예배 인도자 확보 등 목사가 없는 동안에 공적 예배에 관한 모든 업무를 회중을 대표하여 책임 있게 이제 수행합니다. 목사 선임은 4분의 3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지금 이랬는데 이 4분의 3도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4분의 3이 어느 한 날 다 모인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강단위원회는 회중의 목사 선임 투표 실시 이전에 사례비, 기타 필요 경비 등 목회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회중의 결의 내용을 모든 목사 후보에게 제시하면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이제 해서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강단위원회가 소개를 하고 교회가 이 사람의 설교와 이 사람의 믿음 고백과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그래서 교회가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을 목사로 이제 선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교회의 목사는 본교회 헌법에 명시된 각종 믿음의 교리와 규례, 규정 등을 조건 없이 수행하고 독립침례교회 회중에 의해 독립침례교회 목사로 임명받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신학교를 그럼 반드시 다녀야 되느냐? 예, 이론적으로는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신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그러면 목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목사가 되는 일은 그건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과 그 회중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정규적인 그런 학교를 다녀서 그래서 신학적인 그와 같은 그 훈련을 받는 것이 그건 물론 그 훈련 받는 그런 것들도 가능한 한 독립신학교의 그런 신학교가 되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의 그 임무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 여섯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와 동역할 부목사, 영어로는 associate pastor, 조령목사. 조령목사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름이. 그 길게 조령목사 그럴 수도 없고, 조목사 그럴 수도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영어로는 assistant pastor. 어시스턴트 패스터, 그 다음에 조력자라고 있어요. 그거는 어시스턴트 투 패스터 해서 이 조력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조력 목사는 목사의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 사역자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거를 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다. 뭐냐면 대통령을 뽑으면은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해서 그래서 전체 이 행정 업무를 처리해 나가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가서 투표하면은 그거 어떻게 일을 못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초청한 경우에 담임 목사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선정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집사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성도들이 동의한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다. 그럼 목사가 이제 사임을 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그 목사가 임명했던 부목사니 조령목사니 석인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 목사와 함께 이게 사임이 되는 그와 같은 원칙이 우리 이 침례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쓰겠다 하면 다른 목사가 와서 쓰게 만들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담임 목사를 데리고 오면 기존의 사람들하고 맞지 않으면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제 자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제 체제처럼 대통령이 바뀌면 모두가 다 바뀌듯이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 그런 새로운 체제에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길을 이제 마련해 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조력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기존 교회 전도사입니다. 우리 또 조력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다 전도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거를 그걸 또 어떻게 우리 교회만 특별히 조력자라고 자꾸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혹시 조력자를 두는 경우에는 전도사라는 그런 호칭을 불러도 그게 뭐 성경에 없는 거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목회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중에 일부분으로서 목사를 돕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목사의 임기 종료가 있거든요. 목사는 본인의 의사를 표시해서 언제든지 이제 사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가 비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이단교리를 가르치거나 배도하거나 교회 헌법을 위배한 경우 예를 들어 목사가 와서 우린 킹제임스 성경 안 쓰겠습니다 이러면 한 처음에 와서 쓰겠다 그러고 안 쓰겠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4분의 3 출석인데 이것도 3분의 2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3분의 2 출석에 목사가 그 해임하는 것 자체는 4분의 3 정도 찬성하는 것이 그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또 이렇게 그 조금 좀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리하게 3분의 1을 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잘못되면은 집사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반 교회 가서 보세요. 장로들이 목사 내쫓고 집사들이 목자 내쫓으려고 목사가 선량한 데도 갖다 내쫓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좀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분의 2 출석과 4분의 3, 근데 목사가 형편없이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출석으로 찬성에 의해서 목사를 해임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를 우리가 이제 선임하게 되는데 여기 집사는 적정수의 그 집사를 우리가 이제 정기회의나 특별회의에서 정규활동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이제 선임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한 10가정에서 15가정, 뭐 요 정도 사이에서 한 명이 이제 집사를 두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꼭 그대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임무, 집사의 직분은 교회를 다스린 직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능한 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열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목사가 하지 못할 그와 같은 일들을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을 수행하면서 교회를 이제 섬기는 그와 같은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 집사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교회 가서도 또 하는 건 아니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출석하는 경우에는 한번 안수를 받으면 그런 계속해서 이제 집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 이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몇 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제게 의사를 이제 밝혀주실 텐데 그 몇 분이 되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2년 동안 이렇게 이 한시적으로 이제 집사를 하도록 하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도 역시 임기 종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못한다고 하는 거 굳이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사 역시 목사와 마찬가지로 배도하거나 교회 헌법을 위배한 경우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로 하겠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집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석이나 교회 배계 이런 것들은 지금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요. 넘어가고 7항에 가서 보시면은 직분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집사는 원칙적으로 무기한의 직분입니다. 이외에 교회 석이니 회계니 뭐 이런 것들은 1년을 기한으로 해서 하되 횟수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이제 재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회원은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본 교회에서 선출직이나 임명직에 어떤 직분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사역자를 임명할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줘야 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제시된 영적 자질을 갖춘 사역자, 목사나 선교사 등 후보자가 임명을 신청할 때, 근데 제가 임명을 안수라고 썼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뜻이 임명이란 뜻이에요. 임명. 근데 그 임명을 할 때 손을 얹어도 되고 손을 얹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그거를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러죠. 목사 임명을 받는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굳어진 거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손을 얹고 임명을 해도 상관이 없고 손을 얹지 않고 임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손을 얹기 때문에 성경에서 손을 얹은 그와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말이 없는 한은 목사나 이런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해서 사역자 이런 것들을 부여하게 될 때는 우리가 손을 얹어서 임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 자격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아니면 선교사 안수를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목사나 선교사인 경우에는 우리 회중들 앞에서 하나하나 이 성경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 모든 것들 다 레코딩을 해둬요. 그래서 레코딩을 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고 없으면은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 목사와 교회 대표 뭐 서너 명 정도가 나와서 손을 얹고 그리고 안수를 해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듭니다. 교회 규례는 오늘 우리가 행한 것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한 두 가지 주의 만찬과 침례만 저희 교회에는 두 곳이나 무슨 세족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 카톨릭 교회에서 하여튼 카톨릭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그냥 다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무슨 사순절이니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것들 다 쓸데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을 행한다. 근데 주의 만찬이라 그래서 주의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라도 그날 방문했으면 주의 만찬에 참여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그날 와서 주의 만찬 참여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픈,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주의 만찬에 우리 교회 멤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둔 사람은 그게 확신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날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는 반드시 물 속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었다가 그 다음에 묻혔다가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그 시청각적인 그와 같은 간증을 한 이런 것만을 우리가 침례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에 대해서 헌금 뭐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출 문제도 역시 뭐 목사와 집사회가 결정을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12장에 가시면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은 예배 모임도 성경에 일주일에 몇 번 모여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뭐에 따라서 모이면 돼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저희는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만 지금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 모임이 화요일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모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디모데스쿨로 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금요일날 우리가 좀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 또 모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모이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장하고 그 다음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보시고 더 필요한 것과 우리 사역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준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회의는 교회 총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회는 가능한 한 1년에 한 번 연말이 돼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의는 목사나 집사회 혹은 20명 이상의 정규활동회원의 서면 청구가 있을 때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의를 개최할 때는 일주일 전에 전 회중에게 강단에서 통지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자, 회의 절차만 제가 일단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본 헌법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기회의 혹은 특별회의의 결의는 정규활동회원의 2분의 1 이상 출석과 2분의 1 찬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 일반 회의에서 다 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교회의 출석회원 중 만 18세 이상의 정규활동회원이 이렇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살짜리도 우리 회원이 될 수 있거든요. 침례받고. 근데 10살짜리는 투표는 못해요. 그래서 날 와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도 투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들어간 만 18세 이상의 이 남녀 회원만 투표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출석은 위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못하면 나는 위임하겠습니다 하고 그 위임장을 주든지 전화로 다 통지를 하든지 하면은 그러면 위임이 됩니다. 결의 방법도 육성으로 물을 수도 있고 기립할 수도 있고 거수할 수도 있고 무기명 비밀 투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방법을 우리가 이제 채택할 수 있고요. 모든 회의는 목사가 이제 주재를 하되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목회자나 아니면 집사의 대표가 주재합니다. 목사를 내보내야 되겠다는데 목사가 사회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땐 다른 사람이 이제 또 그 사회를 보고 그렇게 적당하고 합리적인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이제 종료하는 걸로 돼 있고요.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헌법은 정규 활동 회원의 2분의 1 이상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진술문, 앞에 나와 있는 교리진술문 있지 않습니까? 등 기본 신앙진술에 관한 항목의 개정은 정규활동회원의 4분의 3 이상 참석과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만 개정하시고 그대로 둘 겁니다. 이거는 교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우리 교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바꾸자 그러면 교회를 말 그대로 문을 닫고 다른 교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조에 가서 보면 본 교회가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해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산할 경우에 모든 법적인 채무를 이제 완제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재산이나 소유물은 교회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거 가지시고 뭐 누구 이거 냉장고 갖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본교회 모든 소유물은 본교회 헌법의 정신 및 신앙교리와 일치하는 성경적 비영리단체에 모두 기부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재산관리인들에 의해서 이제 집행이 됩니다. 자, 요거 끝난 다음에 예, 맨 마지막에 한 항목을 넣을 거예요. 항목은 뭐냐 하면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침례교회,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예,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 들어와서 이런 헌법도 보고 여기 교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의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회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3개월, 4개월, 6개월 지나서 또 성경을 자기가 많이 읽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에서 행하는 그러한 그, 에, 이 실행과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 어떤 부분이 자기 양심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저촉이 되는 경우는 목사나 집사에게 그걸 알리고 그걸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상하게 99명은 이거라고 자기만 이쪽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서 양심의 저촉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화평을 위해서 아시겠죠? 예,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회원직에서 탈퇴한다. 아시겠죠? 99명의 자유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이 희생이 돼야지 99명 희생하고 딴 교회 가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신에 교회는 얼마든지 오셔도 상관없어요. 예, 얼마든지 예배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회원으로서의 그와 같은 그 자격은 상실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니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사람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해 주되 그 사람도 여기 모여있는 나머지 대다수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납불키고 싸우는 일은 이 교회에서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여기 할 일이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아,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랬거든요. 예. 그 해보니까 마음이 아주 나빠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정말 정말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교회는 하지 않겠다. 아주 그래서 그 뒤에 양심의 자유 항목을 이 뒤에 넣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인을 하고도 아 이게 아니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 안 되는 경우는 그때는 회원직에서 이렇게 탈퇴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채택에 가서 보시면 본교회 헌법은 적법하게 소집된 교회 회의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설명되고 공식 채택되었음을 공포합니다 해서 다음 주일날 4월 26일날 제가 그냥 공포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된 다음에 2009년 4월 26일 장소 사랑침례교회 목사 누구 예, 이렇게 놓고 예, 서기 회원은 서기하고 해서 누구 한 사람 적고 회원 여기 이름에다가 예, 이름 쓰고 사인해서 다음 주에 예, 하고 그 다음 주 아침까지 이렇게 다 받아서 사인이 된 그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무슨 특별한 다중 간증 없이 예, 처음 이제 창립을 하는 거니까 이거 다 동의한다고 하신 거니까 예,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동의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서명을 하시면 20명이 되든 뭐 30명이 되든 그 사람들이 사랑침례교회 예, 창립 멤버가 되는 겁니다. 1년 전에 난 나왔다. 난 이제 한 달 뿐이 안 돼.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이제 사인만 하면 그 순간부터 예, 다 같이 이제 창립 멤버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나중에 와서 창립 멤버라고 자꾸 자랑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창립이나 했다는 거지 그것 갖고 이렇게 어깨를 들쑥한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이 그래도 좀 목사한테 좀 받으면 좀 침례가 더 좀 더 유효할 것 같고 목사가 아닌 다른 형제에게 받으면 좀 침례가 어째 좀 덜 유효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침례는 목사에게 받으나 다른 집사에게 받으나 일반 성도에게 받으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제가 직접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집사들 중에서 한 분이 하실 수도 있고 또 집사가 아닌 분들 중에도 내가 하나 침례 주는 그런 분을 선정해서 하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침례탕이 이제 나중에 여기 형성이 되면 예배 끝난 거 동시에 다 준비하고 있다 나와서 곧바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서 곧바로 회원으로 맞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거고요. 우리가 만일 예배당을 짓는다. 예배당 짓는다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엄숙해지시는 것 같으네. 그런 가능성 좀 갖고 살아야죠, 그래도. 인생 여러분 몇 번 사십니까? 홍승혜 형제님 몇 번 살아요? 인생 사는데 한번 교회도 한번 저보고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꿈 갖고 살아야지. 예? 난 그런 꿈이 있어요. 예. 아멘 좀 적으시네, 보니까. 예. 한번 살다 죽는데 자기 집만 하다 죽을 거예요? 예. 교회 짓는 거 나 꿈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뭐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서다 그렇게 얘기해. 내가 LA에 가서 LA 한마음 침례교회 가서도 좀 그런 꿈 좀 갖고 살아라. 뭐 다른 교회 가서 늘 그런 얘기 하고 살기 때문에 이 독립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짓눌려갖고 그런지 좀 꿈이 없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지 뭘 못합니까? 일반 교회 성도들도 비성경적으로 하는데도 1억 원씩 뭐 갖다 다 갖다 하는데 그건 뭐 못할 거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꿈을 갖고 살자 그 얘기예요. 예, 꿈을 갖고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으면은 멋있는 거예요. 그 인생 한 번 살다 죽는 건데 멋있게 꿈 갖고 사세요. 예, 그렇게 하면 예배당 저 위에다가 침례탕을 만들 거예요. 예, 그래서 유리도 다 해서 침례 주는 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다 보이도록 그렇게 그건 제 꿈입니다. 꿈. 예. 그래서 그런 꿈이 있어서 이 침례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게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말만 성경에 있어요. 메토디스트, 프레스비테리안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예. 베프티스트라는 말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베프티스트, 안도 베프티스트, 침례자 요한. 그렇잖아요, 그거. 그말만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이 베프티스트라는 말만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게 참 우리가 성도 중에서 베프티스트, 이 침례 성도가 됐다. 이건 아주 기가 막힌 특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니까 이거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걸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우리 가운데서 좋은 목사도 나오고 우리 가운데서 좋은 집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좋은 교육자도 나오고 정말 커다란 그런 그 성경적인 학교도 하고 대안학교도 하고 영어도 잘 가르치고 음악도 잘 가르치고 하여튼 우리 교회 출신이다 그러면 전국에서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여기 창립을 하는 거예요. 꿈이 좀 너무 허황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꿈을 갖고 삽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건 뭐 여기 모여갖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그냥 간신히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꿈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사역자도 보내주시고 좋은 집사들도 보내주시고 좋은 그와 같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장소도 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신명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를 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성경, 이 바른 성경이 지금 번역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다 광고를 해야만 이게 팔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바른 성경을 좀 이렇게 널리 알리는 그와 같은 일에 좀 매진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다른 건 다른 교회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맡았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북한에도 알리고 중국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알리고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알리고, 이와 같은 일에 교회 재정도 많이 쓰고 선교사도 보내고 트레이닝도 시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